예, 지금부터 조직신학 18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한 30가지 정도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한 10시간 정도 이제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아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이세분 가운데 좀 묘사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세분 가운데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분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성자 하나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신 그 일, 십자가 사건. 또 성령님 얘기하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뭘좀 적어라 얘기하면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 아버지, 아버지 영어로 father 이렇게 되는데 그 father의 F가 대문자로 기록이 된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딕체로 기록이 된그 아버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그래서 F가 대문자로 된그 아버지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273회가 나옵니다. 그 273회 가운데 구약에는 단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272회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벌써 야,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겠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시겠죠?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구약 시대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겠구나.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도 272회 중에 복음서 안에만 대문자로 돼 있는 그 파더가 192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80회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려면 그러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엔 어디에 단한번그 아버지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단한번 나와요. 이거 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기 구약성경에 한 번 나와 있는 대문자의 아버지도 진짜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긴 그런데 왜 그걸 아버지를 대문자로 썼냐?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 일을 지금 가져다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을 가서 보면 요한 3서를 제외하고는 이 아버지가 다 나옵니다. 26권 책에. 자, 그래서 신약을 가서 한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총 몇 번 나오냐면 272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124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럼 아버지 부르면 그럼 누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또 자세히 하려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아버지가 17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다음에 16장 여기까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다락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총 44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안에 6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안에 총 50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도 아버지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마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영을 맡기나이다 아버지 마지막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아버지요 끝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음서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6장 46절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처음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 가서 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7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 30개 정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속성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말씀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직접 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아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아주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거 다 맞죠.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아버지가 공이시고 이게 때문에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성도들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다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기도하든지. 주 하면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저기 계신 저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면 조금 친근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고 불러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맨 마지막 때 가장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요 하고 지금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문자 F로 시작이 되는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고 하고 저기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렇게 지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가서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대통령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대통령 딸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건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제가 저기 있는 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아버지와 내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맞습니까?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거 당연히 저기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본성에. 그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본성이 여기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만 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어디 아버지가 있어요? 이슬람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만 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느냐? 요한복음 19장 7절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그 고소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그렇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감히 저기 있는 여호와 하나님 가리켜서 아버지 하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일 때 제목이 뭐예요? 저자가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아버지라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기 계신 저분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지금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저분은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뿐이 없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father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지만 영어에서는 그 father가 조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father가 되는 그런 그 조상들로는 셋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 사람도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분이 내 아버지고 저분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ther 할때 F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이 아버지는 말 그대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계시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저분, 저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은 봤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다 계시가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다 가르쳐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독생자, 바로 그분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만 돼야지, 그것 이외에 사람이 얘기해 준 것은, 그것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게 구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넘어가야 되겠어요. 구절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신에게 경배를 해요. 맞아요. 우리에게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하나님인 거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거.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아버지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구약성경 모세오경도 읽고, 춤도 추고, 뭐 꽹과리도 치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걸 안다. 왜 그러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친근한 존재,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있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아까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가리키며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바는 A, B, B, A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아빠, 애들 요만할 때다 아빠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되기 전에 골고다에서 이 겟세마네에서도 뭐라고 기도했어?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이게 참그 말이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ABBA 이거 하면은 원어상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말로 아주 정확하게 아빠고, 그다음에 지금 아랍말로 이게 아바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아바마마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아들이 가서 그러지 아바마마 그러잖아. 그 아바마마가 아바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바. 예, 그렇게 친근한 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벌벌벌벌 떨어져.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나오면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감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예? 제호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아도나이 그렇게 읽기, 뜻으로는 여호와라고 생각하고는 읽을 때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가 나가면 나가서 한번 목욕하고 와서 또 한번 적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가까운 존재다. 너희 아빠 있지 않냐? 아빠. 그 아빠하고 똑같은 그런 분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가서 한번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가서 보시니까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성경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여럿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으뜸가는 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같은 세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도, 어떻게, 사실은 바울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래는 형이에요, 형. 베드로도 형이고.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예. 왜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만나면, 형님,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더좀 한다 그러면, 바울 형제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아이고, 2000년이나 먼저 산 사람 어떻게 형이라고 부르나.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되면 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형. 예.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 그 속박의 영, 두렵게 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하고, 예, 그리고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실 그 자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이들인 것을 증언한다. 왜냐면 아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 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녀라고 돼 있지. 원래는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왜 그래요? 17절. 아이들이면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녀면 아니라 구약시대 여자들에게 상속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상속이 다 남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들이면, 아니면 아이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 관계에 있는, 그래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를 삼아주시는 그 영에 의해서 이방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참 우스운 말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진리를 얘기하고 아버지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왜 그래요? 이건 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46절, 46,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저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게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어릴 때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요만할 때는 아버지가 뭐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거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아빠라고 부를 때그 나이에서는 거의 뭐 아버지가 모든 걸다 해주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나오면서 아빠가 이거 할수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3살, 4살 된 아이가 그저 아버지라면 다 해줄 줄 알고 나와서 간청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청할 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다. 그래서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7절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여기 누가가 누구야?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들이 너희 다 아버지 아니냐?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 줄줄 아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풍성히 주시겠느냐? 아니면 선한 것, 좋은 것 얼마나 더 풍성히 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수시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도 부르고, 특히 차 타고 갈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누구 아들이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호칭, 추상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가서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근본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어버이날에도 다 꽃도 해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거기에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은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와 감독과 그다음에 장로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감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돼요.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이래야 감독이 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돼요. 아직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가 갔는데 애가 없는 건할수 없지만, 장가 가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왜안 돼요?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래서 애들을 낳아보고, 그 애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자기에게 올 때,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그 심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감독으로 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느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아버지 심정. 제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어릴 때는 좀 엄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드니까 그저 모든 것을 좀 가능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에게 존경받지 않는 아버지는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될때 좋은 성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들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거 싫어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러한 그 믿음 생활하고 좋은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두 분을 아는 게 영생이다. 지금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앞으로 또 혹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간청하는데 어떻게 간청해야 돼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심을 다해서 간청을 하랍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아버지에게 뭐 얻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와요?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오죠. 아들, 딸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간구하거나 할때 있는 그대로 내 사정을 다 알리는 거, 있는 그대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거저 주시는 것을 예, 거저 받을 줄 아는 그것이 믿음 생활의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값없이 받고. 나중에 생명수도 값없이 받고, 이 다음에 성화돼서 사는 그런 모든 성화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다 사야 돼요.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가서 공짜로 얻지만, 저기 있는 사람 다돈 내야 줘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돈을 내고 뭐 행위를 통해서 저 아버지의 호의를 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간구해서 거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저 받아먹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예, 그래서 은혜 거저 받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 다 거저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고 무료로 받고 예,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소위 종교 생활에 지금 찌들린 채, 예, 지금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내가 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자꾸 뭔가를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나오면 좋아하시겠지, 새벽 기도 매일 가면 좋아하시겠지, 주차장 봉사하면 좋아하겠지. 그렇죠? 예, 주일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곳곳에 부서에 가서 내가 뭐다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가운데 가정이 다 깨지고, 그렇죠? 본인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바쳐도 기쁨에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 교회 오거나 하는 것들도 건전한 가정생활 하는 가운데, 예,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도 하고 해야지. 가정생활을 완전히 영으로 해놓고, 예, 일주일 내내 교회만 와서 산다. 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건전한 가정생활, 그 다음에 건전한 개인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믿음 생활하는데 여유가 없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교회 일, 뭐 교회 일, 교회 일, 이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정을 알 수도 있고, 내 문제가 뭔가를 볼 수도 있고, 성경책도 읽을 수가 있고, 어떤 교양 서적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경건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들도 읽을 수가, 이렇게 돼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아, 새벽 4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교회 가서 뛰면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건 왜 그래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를 날로 먹는 거다. 예, 거저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아버지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는 품꾼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만 삼아주시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 그러잖아. 어떻게 아들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식탁에서 거저 먹게 해주시잖아요. 한게뭐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다 가져다가, 예, 창녀에게다 가져다 주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완전히, 예,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거저 식탁에 와서 먹어라. 거저 내옷 입어라. 그렇죠? 거저 다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탕자의 형처럼 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 형이 있어요. 첫째 아들. 그렇죠? 이건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뭘좀할수 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얼마를 했냐. 그렇죠? 이걸 더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저받은 사람이래야 거저 줄줄 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거저 주는 것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새로운 개념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소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 아버지께 거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은혜도 구하고, 구원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전국에서 좀 좋은 교회를 했으면 좋으니 목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아서, 예, 그래서 거저, 예, 즐기면서 거저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우리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아서. 그래서 남들에게 거저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개인 생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사회 생활이 모든 것이 윤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예, 풍성하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심지어 그분을 내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죠.